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오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맞서 미국의 개인과 기업 9곳에 대한 제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 대상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정부 범죄나 테러 분자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인권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어제 이란 국방부 관리 2명과 업체 1곳, 그리고 중국에 기반한 조직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가 이란 관리들 뿐 아니라 시리아를 지원하고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에 물자를 제공한 중국 기반 조직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중동 담당 고위 외교관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이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 관련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로즈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뮬러 전 FBI 국장의 특별검사 임명은 그러나 범죄 사실이 확인됐거나 기소가 보장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전 국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수락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 보좌관들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나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철저한 조사로 자신의 선거 진영과 해외 조직 간 내통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 문제가 빨리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두 달여 기간 미국에 불법 체류하다 체포된 사람은 4만 1,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여 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50%가 더 늘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이민세관국은 성명에서 이 같은 수치는 이민법을 공정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군은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서 훈련 도중 중국제 대공화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병사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군 대변인은 어제 발생한 이 같은 사고로 사망자 외에 병사 8명도 다쳤다며 쌍발총이 오작동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쌍발총은 지난 2003년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에 맞서 남중국해 최남단에 위치한 나투나 제도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휴대전화 메시지 서비스 업체 왓스의 민수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1억 2,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집행위원회에 왓스의 미용자 계정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그러나 왓스앱은 지난해 이용자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이용자 아이디와 연계할 수 있게 해주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입막음을 위해 수감된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브라질의 우 글로브 신문은 어제 테메르 대통령이 사업가인 조에질레이 바치스타 씨와 만나 대화를 나눈 녹취를 근거로 테메르 대통령이 에두아드로 쿠냐 전 하원의장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메르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바치스타 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청탁성 뇌물을 건넨 일은 결코 없었다며 특히 쿠냐 전 하원의장이 양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에 참여하거나 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의 단계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대북 관여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대화의 기본 조건을 핵 동결로 하향 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미국의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2명이 식량 부족과 관련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대북 관여로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을 면담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15분간 홍 특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관여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홍 특사는 전했습니다. 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면담 뒤 가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긴밀한 협조로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튼튼한 동맹과 결속력, 국제 공조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 특사는 전했습니다. 홍 특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한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표했고 북한 제재와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특사는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계속 지원해주고 다음 달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감사해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홍 특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 특사가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면담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이 배석했습니다. 한편 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면담 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별도로 만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홍 특사는 사드 한국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고 얘기했고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 내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했다고 홍 특사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한 간의 공통인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올바른 여건만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인식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 17일 한국 측 홍석현 대미 특사를 만나 조건이 되면 대북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북핵에 관한 미한 양국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대화에는 열려있는 입장이나 올바른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양국 간 공동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밝힌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최근 미국과 한국 내에서 대북 대화가 자꾸 언급되는 데 대해 미국에서 말하는 대화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여러 상황 변화로 인해 한국 측과 조율을 맞춰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상황 변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핵 보유국 단계 지위 직전에 달아났고 중국도 강경한 제재에서 점차 누그러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도 잘 읽고 행동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향과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한 필요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협상 스타일, 상황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맞물려서 이렇게 변화가 하는 것이 아니냐.
반면 겉으론 대화를 말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대화 여건이 조성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화 조성을 위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측 주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지금의 북미 간의 대화 조건이라는 게 오바마 말기에 비해서 더욱더 양측이 벌어진 상태다, 간극이.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구도예요. 하지만 북한과 미국에서 자꾸 대화라는 낱말을 워딩을 사용하니까 나 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착시효과에 조금 빠진 측면이 있어요. 하여튼 구조는 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성윤 박사는 미한 간 공동인식과 관련해 확실한 건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진 체제와 압박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정세에 대한 미한 공동의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두 나라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핵동결로 낮췄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그대로라고 국무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credible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ditions must change before there is any scope for talks to resume.
캐티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때까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변함없이 열려있지만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라도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에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이 모든 핵개발과 실험을 멈추기 전까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to stop his testing. He has to stop any nuclear programs that he has. The United States,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tests there.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 핵동결로 하향 조정됐다는 일부 관측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난달 28일 발언을 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 조건으로 언급했던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직접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겁니다. 앞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핵 동결을 언급해 대화 재개 조건의 완화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나섰습니다.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대화 재개 조건을 묻는 BOA의 질문에 지금처럼 핵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위협을 고조시켜선 그들의 목표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realize that their current pathway of nuclear weapons and escalating threats will not lead to their objective of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애덤 스테베니는 그런 목표는 오직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한국의 중국 특사단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서우두 공항에 영접 나온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오는 7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또 8월 수교 25주년 기념일의 즈음에서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 정상이 해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훈령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친서를 줬다며 중국 측에 한국의 생각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달해 깊은 신뢰를 쌓으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화성 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이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공동 서명한 이 서한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거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현금 확보와 광물 수출, 석유 수입을 차단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15일 미 정부에도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 행정부가 특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국회 비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보수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 재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우 원내대표는 하지만 하루 뒤 18일 기자들에게 이 발언의 진위에 대해 지금은 사드 재배치 같은 이야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라며 절차와 법률적 문제를 잘 검토해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얘기라고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의 대미 특사로 미국을 찾은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가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특사는 이에 대해 맥메스터 보좌관이 한국 내 이런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비용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고요. 국내에서의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사드 문제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공약한 데 대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국들을 이해시키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일부 배치되기까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진보 성향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방안으로 비준과 같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현 여권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새 정부 출범 전에는 국회 비준이 국가 간 조약에만 해당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도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18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지금 한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특사가 파견이 돼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한국의 보수 야당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정양석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비준 대상이 아닌 건 소파 협정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그렇게 무기 들어올 때마다 전략 무기를 들어올 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기 시작하면 국가안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수야당들은 여권의 이런 주장이 국민 안위를 포기하는 행동으로 국론 분열과 국정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500km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는 미국령 괌 주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밝혔고 일부 미사일 전문가들도 괌과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령 괌은 북한에서 약 3,500km 떨어져 있고 이번에 북한이 시험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4,500km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APTN 방송은 괌 현지 취재를 통해 주민들이 이 같은 상황에 다소 동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 think it is scary since North Korea is just insane. Just to echo the general consensus about North Korea.
괌에서 잠수 다이빙을 가르치는 29살의 페론 타이자론 씨는 이 방송에 북한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War can be next to you, you know. A lot of people say you don't have to go to war. War might be right next to you.
교사인 62살의 패트리샤 에나 크루즈 씨는 전쟁이 바로 옆에 올 수 있다며 전쟁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바로 옆으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의 방위 태세를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we have a very strong military presence on this island.
앨리슨 세이버트 씨는 괌섬에 강력한 군병력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호받게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괌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돼 있습니다. 괌 주민방위국의 찰스 에스테베스 국장은 APTN 방송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know what I know about the capabilities of North Korea. But whether or not they truly have that capability, you know, I leave that up to our DoD partners to kind of worry about that threat.
에스테베스 국장은 북한이 괌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국방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괌 주민방위국의 주요 관심사는 주민들을 비상상황에 대비시키고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괌 주민방위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즉각적인 위협이 없지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이상 징후를 신고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를 임명할 것도 조언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를 비롯한 이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15일 발표한 공동 제안문에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탄핵 이후 공백이 생긴 미한 관계를 하루빨리 이전 관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조속한 미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선임 연구원은 새 정부가 광범위한 이슈를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신기욱 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 주요국 정상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대한 일관된 전략과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관리 임명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정책 변화에 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미국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을 주문했습니다.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 문제 해결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해결책에 있어서도 서울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지만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워싱턴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스티븐스 전 대사와 신기욱 소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화가 적당한 시점에 추진되고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을 한국의 특사가 이끈다면 이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해 단계적 보상과 체제를 보장하지만 거부 시 강력한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 소장은 이런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위기의 규모가 커진 현 시점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한국 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을 지낸 마이클 아마코스트 선임 연구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성급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마코스트 선임 연구원은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개인적 사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하게 자문을 얻은 뒤 주요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 부국장 출신인 토머스 핑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점을 한국이 기억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현 상태에서 동결 혹은 철회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핑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이 유인책으로 어떤 것을 들고 나오든지 지금 이상으로 무언가 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한국이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한국 해군의 독도함과 연합으로 북한 내륙 지역으로 침투하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 2사단에 따르면 미 육군 1사단과 2사단 병력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와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전사의 강습 7이라는 명칭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군은 처음으로 한국 해군의 최대 규모 함정인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연합해 헬기를 타고 내륙 지역에 있는 적 시설을 공중 강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2명은 식량 부족과 관련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유럽연합과 유엔이 밝혔습니다. 또 동아시아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세계식량계획 WFP,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공동 발표한 2017 세계식량위기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17%인 440만여 명이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 국가별 식량안보 상황을 통합 식량안보 단계 분류 기준에 따라 심각하지 않은 1단계에서 기아나 아사 상태까지 치닫는 상태인 5단계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 10명 가운데 2명꼴인 440만여 명이 식량 위기 상태인 3단계 또는 그보다 심각하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합 식량안보 단계 분류 3단계는 인도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각 가구가 급성 영양실조나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북한 주민 440만여 명이 국제사회 인도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나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의 22%인 560만여 명은 분류 기준 2단계인 인도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식량만을 소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주민은 2단계와 3단계를 합한 1000만여 명으로 전체의 39%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한 식량 부족 국가 세계 지도를 보면 중앙아메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곳곳이 식량 부족을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 타이완, 몽골 등 동아시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지역에서는 북한만 유일하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중동의 예멘과 아프리카 부룬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14개 나라입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3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북한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대부분 주민이 계속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중국학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매체 북경신보는 최근 옌벤대학 국제정치연구소 진창희 소장을 인용해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198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 교수는 북한 장마당 경제가 대외적으로 폐쇄됐고 국제적 운송금지 등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중국 일부 도시 수준과 비슷하며 개방 수준도 논란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최근 북한 경제를 진단한 기사에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그레이슨 워커 팀장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장마당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6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carried out the inside portion research of from this report from February 2nd of 2015.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9명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북한에 적어도 387개의 종합시장에 61만여 개의 판매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북한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아산연구소 최현정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 90년대가 공교롭게 북한에서 이 기상이변에 의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연재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자연재난을 통해 가지고 사실 북한 정권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고 뭐 이런 걸 유지하라는 게 북한 정권의 의지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장마당이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부족한 물자들을 사고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제도가 파괴되든지 뭐 이런 정권에서 원치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힌 주민들이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만든 것이 장마당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장마당이 생긴 뒤에 북한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other major factor is the continuing deepening and expansion of market activities, which I think is been rather dramatic during the past year as more and more activities have been
장마당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돈주 같은 금융 자본가나 초보적인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가 등장하는 등 시장 경제 요소가 북한 안에 퍼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제 사회의 제재로 대외 교역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정권이 장마당을 통해 국내 경제를 지탱해야 할 필요성도 더 커졌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앞으로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정치 체제를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North Korean economy is growing, but North Korean politics are not changing. So there's a mixed impression. So it looks like it's a revolutionary state.
이동의 자유나 의사소통의 자유 등 기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마당이 아무리 늘어도 진정으로 산업화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과 같은 통제체제 아래서는 장마당이 언제 철퇴를 맞고 사라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 확산으로 독재체제에 틈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고삐를 강하게 조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장마당 같은 시장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하지만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they need to continue to tolerate markets and the evolution of markets. It would be in their own interest to acknowledge formally the role of markets and begin to build.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요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슨 전 고문은 북한 정권이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면 경제활동이 점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 정부가 시장 경제활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한 뒤 외부 투자를 끌어오고 관련 경제 규정을 정비해야만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선박 한 척당 평균 8건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기구가 정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선박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2016년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숫자는 275척, 이들의 전체 결함수는 2,2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 한 척당 평균 결함이 8.3건이라는 의미로 100대 이상 검사가 이뤄진 나라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7건의 피지와 9.3건의 탄자니아, 8.4건의 팔라우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편의 지적 방식으로 이들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깃발을 자국 선박에 달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 선박의 한 척당 평균 결함 건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이 기간 검사를 받은 모든 선박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100% 결함 발견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9%에 해당하는 25척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운항을 멈추도록 하는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는 북한을 블랙리스트 국가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를 선적이 아닌 각 나라별 선급협회로 분류할 경우에도 북한 선박의 안전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조선선급협회 소속 선박은 지난 한 해 모두 313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 선박이 275척인 점으로 볼 때 나머지 30여 척을 다른 나라 깃발을 단 북한 선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선급협회 선박은 약 8%에 해당하는 25척이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300척 이상을 운용하는 선급협회 중 세 번째로 높은 정선 조치 비율입니다. 특히 검사 기간을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로 늘릴 경우 검사 대상 선박 802척 중 89대가 정선 조치를 받아 10대 중 1대에 심각한 안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선급협회는 위원회에 의해 안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초 BOA는 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30에서 40년이 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건조기간이 10년이 안 된 신형 선박은 4척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선박의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큐슈섬 앞바다에서는 건조 연도가 1990년인 북한 선박 청젠호가 침몰했고 3월에는 1977년에 만들어진 금산호가 중국 유조선과 충돌해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피지 당국으로부터 허위로 피지 깃발을 단 선박들이 운항 중이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BOA는 돌핀 26호 등 적어도 3척의 북한 선박이 지난해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피지로 허위 기록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피지 당국은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이 지난 1분기 중국의 대북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동북 삼성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한 전문가는 진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청소 통계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랴오닝성의 대북교역액은 약 5억 2천만 달러, 지린성은 약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역의 대북교역액은 이 기간 중국의 전체 대북교역에서 약 63%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교역액은 약 12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북교역 규모는 랴오닝성이 약 10.7% 줄었고 지린성은 33% 늘었습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1분기 대북교역 총액은 2016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두 지역에 이어 산둥성과 장쑤성, 허베이성이 대북교역 순위에서 각각 3, 4, 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남부 하이난성과 칭하이성은 이 기간 대북교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내 대북교역 순위 1위에서 10위 가운데 교역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둥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50% 늘었고 반대로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저장성으로 약 80%가 줄었습니다. 대북 교역 순위 1위인 랴오닝성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물품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 제품이었고 철광성이 2위, 그리고 편물을 포함한 의류가 3위였습니다. 수출은 보일러 기계류, 그리고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순이었습니다. BOA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광물은 중국 안에서 주로 북한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수출됐습니다. 중국에서 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지역은 해안을 접한 장쑤성과 산둥성 그리고 허베이성 순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산 무연탄이 철도보다는 주로 배를 이용해 중국에 수출된 것을 뜻합니다. 또 북한산 철광석도 국경에 접하지 않은 산둥성과 장쑤성에서 많이 수입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이나 랴오닝성은 광물보다는 북한산 의류나 수산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입했습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포함한 이른바 동북 삼성의 경제는 지난 2014년 이후 다소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커트 교수는 BOA에 중국 중앙정부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동북 삼성의 경제를 살리려고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대북 교역을 제한해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대북 교역이 급속하게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캐스커트 교수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아시안컵 축구 예선 경기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기와 선수들의 안전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다음 달 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2019 아시안컵 최종 예선 경기를 또다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적 위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두 나라 간 경기가 오는 10월 5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북한과 말레이시아 경기는 올해 3월 2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는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고 아시아축구연맹은 6월 8일로 경기를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축구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안보와 안전 문제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앞으로 안보와 안전 상황과 함께 오는 7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23세 이하 선수권대회 예선 경기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후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경기 장소를 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 경기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열릴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 최종 예선에 오른 북한은 말레이시아, 홍콩, 레바논과 함께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 4개국은 자국과 상대방 국가를 오가며 경기를 벌인 뒤 상위 2개국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오늘 열렸죠?
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희생자들의 넋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37주년을 맞는 오늘 기념식은 그동안 이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평가할 만큼 달라진 행사로 진행돼서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큰 변화를 느끼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기념식에서 어떤 모습들이 달라졌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먼저 기념식의 규모부터가 달랐습니다.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5.18을 비롯해 4.19, 또 제주 4.3 사건 등 한국의 그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들, 광주 전남 지역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던 열려있는 기념식이었습니다.
네.
한국 언론에서는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인원을 만 명 정도라고 보도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과 그리고 초대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었던 지난해까지의 기념식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기념식 소식을 보도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 보통이었던 그 과거와는 달리 1시간가량 진행된 기념식의 모든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됐다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예.
지난 최근 4년간은 국무총리가 대신 참여했고요. 5.18 기념식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더 의미가 부각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묘역에 이렇게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잠깐 들어봤는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걸로 시작을 했네요.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는 아주 간결했고 분명했습니다. 유가족들과 부상자에 대한 위로를 전했고요.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국 사회에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5.18 역사 왜곡, 민주주의 부정 행위를 막을 것이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기념사를 했습니다.
네. 북한 청취자분들에게는 5.18 광주 사태 이렇게도 알려졌을 텐데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5.18 역사 왜곡 또 민주주의 부정 행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 5.18 민주화운동이 시민군에 의해서 먼저 발포가 돼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진압에 나섰던 군이 자위권 행사 일환으로 발포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행했던 장발을 위해서 머리를 길렀던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이 한국 군이나 시민군으로 위장해서 서로 총을 쏘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밝혀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 네. 아직도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종북 논란인데요.
네.
노래 가사 중에 임은 그 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의 새날은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예.
또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쓰였다면서 이 노래 기념식에서 함께 부르는 거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최근 8년 동안 이 노래 재창이 허용되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의 재창을 지시했고요. 오늘 기념식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군요. 자, 다음 소식을 좀 보도록 할까요?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오늘 관련자들의 첫 선고가 나왔군요.
네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받았습니다. 모두 유죄 선고입니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의 첫 재판 선고였는데요.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는 비선 진료를 했던 성형외과 의사, 그의 부인인 의료기업체 대표, 대통령의 자문의, 최순실 일가의 주치였던 대학 교수들이 위증,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등으로 법원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국정농단의 편승에 이익을 취했고 비선 진료를 조장하거나 비선 진료를 한 혐의,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조사의 정신을 훼손했음을 지적하면서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도 곧 다가온다고요?
네.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매주 3차례씩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공판기를 딱 일주일 앞둔 어제 두 번째 준비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뇌물과 직권 남용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제시했던 재판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횟수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내서 주 3회로 재판이 조정된 겁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관련해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과 또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과연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던데요. 어떻게 좀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아직 이 부분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뇌물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똑같아서 재판을 병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분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같은 증인을 여러 번 법정에 불러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긴 열차가 시행 운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긴가요?
총 길이가 1.2km가 됩니다.
예.
보통 열차 하면은 35량 정도가 열차가 연결돼서 쭉 달리게 되는데 이 보통의 화물 열차에 비해서 길이가 두 배가 넘는 총 80량이 연결된 화물 열차가 오늘 부산에서 시험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예.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열차 보는 것이 쉽지가 않고 처음이기도 한데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더 긴 열차가 있다는 얘기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
곧 한국에서도 이런 열차가 상용 운행된다 이런 얘기를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은 지난 3월에 열차 이 40량을 연결한 그 열차 수송 시험에 성공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배 길이의 열차 80량을 연결한 장대 열차 시험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또 인물 아메리카 준비됐습니다. 오늘 만나볼 미국인은요, 백설공주, 피노키오 등 수많은 인기 만화 영화를 만들고 또 디즈니랜드와 같은 이 놀이터를 세계 곳곳에 건설한 사람이죠. 전 세계 수많은 동심을 사로잡은 월트 디즈니, 과연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